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주시는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모가 알려주는 바가 꼭 육체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로 확장된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세, 또 나라에 주신 권세 이런 것도 연결해서 이 부모에게 다 해당이 되는 권세라는 것.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에게만 주어졌지만 그게 이제 권세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연결해서 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아비된 자들 혹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시듯 양육하라 하십니다. 부모든지 아비든지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도 맞지만 또 누구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하신 누구를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계시의 본체시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 이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삶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죠.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삶도 또 누구를 부르셨죠?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닮은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또 누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고 천국에 가면 그 삶을 온전히 살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아들, 아버지를 완전히 닮은 아들,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아들. 거기에서 아버지가 증거되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들들이 참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곳인데 그 아들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증거하는 딸들, 아들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특별히 아비 된 자들, 부모 된 자들은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비와 부모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그 부르심을 받은 아들들이지만 특별히 아비의 역할에서 부모의 역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더욱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희 부모들, 아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누구를 먼저 올바로 알아야 될까요? 그 아버지를 온전히 증거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참 아버지의 삶을 잘 살아가고 참 부모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거기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천국 가면 완전할 거고 너무나 풍성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믿음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부족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신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영원전부터 맺으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가장 친밀한 하나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죠?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원래 누구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셨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가장 친밀한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장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한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스바냐사 알죠?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시고요. 우리를 항상 그 품에 안고 복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때로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에는 사랑으로 징계하기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 맞나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제 아버지. 우리는 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셔서 구원주로서 또한 이러한 삶을 사시고 지금도 이러한 구원주로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비로 부르심을 받고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아비와 부모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저 자기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양육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부모로서 양육하고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는 아들들로 자라가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아비와 부모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하시듯 아비들도 자기 자녀에게 하라. 아비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듯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듯 자기 자녀들에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형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엽게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하여져 악한 분노를 품고 화를 내며 살아가는 때도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노엽게 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내 아들아 응답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를 목적은 사랑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를 노엽게 하신 적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 정욕을 따라 마음이 딱딱하여져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사는 적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노엽게 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니, 좀 더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죄인이 마음이 딱딱하여서 분노를 품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노여워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노여움을 품고 있다는 것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났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화를 내지는 처음엔 않았고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화를 냈지만 결국은 그 화가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백성을 내가 왜 화를 내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죄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셨죠? Do you have the right to be angry? We 죄인들은 노여워할 아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여워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노여움을 다 누구한테 퍼부으셨어요? 예수님한테. 악한 노여움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죄악된 자녀들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퍼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며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시며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말이 안 돼요. 이런 죄인은 이렇게 아직도 한없이 한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내 아들아 불러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 아비들을, 우리 부모들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형제인가? 돌아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듯, 예수님이 하시듯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시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를 거부하시는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같은 아들들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 적이 조금이라도 덜 아들 된 것처럼 받아주시는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한없이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거나 듣지 않으시는 때가 있을까요? 내가 주여 삼창 안 하고 100일 동안 열심히 안 했다고 안 들으실까요? 부르짖지 않았다고? 아니에요. 말로 못하는 내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 회개가 한없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노엽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아비된 자들,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늘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이 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자리로 겸손히 내려와서 교제 나누기를 힘쓰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납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늘 알려주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아비된 부모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주며 함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닮은 부모가 되기를 열망하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오.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한없이 한심하고 부족해도 우리와 교제 나눠주세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한없이 어려도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윽박지르거나 꾸짖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할 만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 부모가 다 옳다고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사랑해서 그런 거다. 자기 자신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노여워져서 자기 자식들을 노여워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아비와 부모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비로 부모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아니 말씀이 그런 거지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반문한 때가 있죠. 맞아요. 우리 그렇게 다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기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말만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사느냐 하고 기도까지도 없다면 아예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증거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삶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자기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지 않은 것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망하는 것이 가정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옛 언약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눴다면 이제는 새 언약의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죠. 여기에도 자녀 양육에, 자녀 교육에 큰 원리가 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1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옛 언약은 어린아이였을 때 그래서 마치 종이 가르친 것 같은 종과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후 이후가 새 언약의 때인데 그 새 언약의 때에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더 이상 종의 가르침을 받는 때가 아니라 아들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때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때는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 종처럼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 아래에서 양육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옛 언약의 율법의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상과 벌의 원리였다는 거죠.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원리. 이게 종의 원리와 같은 거고 이게 구약의 어떤 율법의 원리였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이러한 교육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나는 것으로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경계를 알려주기 위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을 알려주실 때 매를 들라고 하시고 올바른 징계를 내리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혼내면 애들은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아이들이 너무 혼나면 기가 죽으니까 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원리로 볼 때 어린 자녀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자녀로 크게 됩니다. 올바른 징계 없이 자란 아이들은 뭐가 불분명하게 되냐면요. 세상 수준에서 일반 은혜의 수준에서도 성과 악의 구별이 불분명해져요. 올바른 징계가 없으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에 대한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방종으로 인해서 더 자기 중심이 되고 더 분노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징계가 너무 지나쳐서 학대 수준으로까지 가면은 절대로 안 되죠. 때에 따른 징계가 필요한 거지 항상 때리면서 크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상처를 주는 거고 또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아비나 부모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자기 자녀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기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의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도 장성한 자녀들도 매를 들지는 않을지라도 그에 합당한 수준의 징계를 하라고 하세요. 장성한 자녀라도 즉 말씀으로라도 끊임없이 훈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교회도 하게 하셨어요. 교회도 정당한 치리를 하게 하셔서 징계까지 하게 하셨지만 가정에서도 아비와 부모가 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5절에서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4절부터 읽을게요.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12장 4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더욱 싸우라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가 때로는 말씀의 훈계로도 주어지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도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교회의 치리사역으로도 하게 하세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치리하라,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징계하기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라.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자라가게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인도해야 마땅하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갈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옛 언약의 때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때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새 언약의 때는 장성한 때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 자녀 교육에 더욱 완전한 교육을 양육하는 원리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새 언약이 성취되어 장성한 때가 온 후로는 율법의 원리로 안으시고 복음의 원리로 하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게 하시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게 하세요. 이제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상 받기 위해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의 원리예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원리로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참 순종.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어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의 방향도 결국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여 결국은 마음의 교제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장성해도 징계는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교제를 통해 물론 부모가 엄할 때는 엄해야 되지만 마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며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참 순종이 나오고요. 그래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큰 20, 30대 장성한 자녀로 10살짜리 아이다로도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듯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 부모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저 윽박지르며 자기 권세를 주장하듯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세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알려주고 부모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신 그 뜻을 알려주며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비고 너는 자식이니 무조건 순종하라.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본이 되어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에 배우겠지만 아비와 부모들이 먼저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으로 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자기 부모, 이 부모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본이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는 가정의 목자와도 같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 가정의 양들과도 같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생각나시죠? 교회 목자로 부르신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섬기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양들처럼 이끌어가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는 삶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본이 되지 않고 본이 되려는 노력도 없고 늘 자기 기준에 맞춰서 강요만 하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노엽게 하고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정말 못돼서가 아니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부모가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낙심하고 노여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마음을 다해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훈계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돌아보고 자녀들의 본이 되어 섬기는 모습으로 인도해가고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가 비록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자기도 결국은 그들과 같다는 것을 부모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일에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교제 나눠주시듯 우리 자녀들도 언제든지 우리 부모들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받아주고 교제 나누시고 모든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알려주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 교회 온 가정이 다 함께 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더욱 증거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비와 부모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아비 된 삶, 부모 된 삶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비와 부모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 하나님 닮은 자녀들로 자라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온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